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중심으로 구주가 부활하신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매장되신 후에 제 셋째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지난 2000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왔고요. 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님에게 누가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까? 또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은 후 비로소 부활할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때 가서 혜택을 받을 것이니까 죽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꼭 그것을 기억하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죽은 후에 혜택을 받으니까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은 후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 한 가지 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 것이 오늘 나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습니까?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을 변화시키고 오늘 나의 길잡이가 되는 무엇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던 중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은 인생에서 어떤 절정을 찍은 그 뒤로는 계속해서 쇠퇴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지만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뜻하고 그 뜻을 따르는 의지는,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변화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정리하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더욱 기뻐하고 날마다 환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려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설교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포함된 설교들이 각각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설교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지중해 북동쪽에 위치한 다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고 다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커가면서 유대교의 율법 학자파 중에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파로 알려진 바리새파에 속한 젊은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당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던 바리새파의 한마디로 유망주였습니다. 젊지만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일으켜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아 입교한 후에 다메섹 시내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그때 바울이 전한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과 특히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그 뒤로 결국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몇 년 삽니다. 그리고는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가 그 후로 소아시아 몇몇 군데를 방문을 하고 한 번은 예루살렘에도 다녀왔다고 하지만 결국 그는 고향인 다소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무명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소아시아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성, 그 수리아 성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성에 가서 안식일 날 유대 회당에 들어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바울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14년 내지 15년 지난 후에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전했죠. 부활의 예수를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날 사도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설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결론의 설교였습니다. 그 빈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 또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저희가, 그들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32절을 보시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 뒤늦게 한참 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도 주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던,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셨을 때 목격하지 않았던 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지난 14년간 모든 성경을 통해 그가 정리한, 그가 배우고 정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그 회당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주님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도 전하고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열흘 뒤에 베드로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14년 후에 바울의 설교는 더욱 깊이 있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혜택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두 사람의 전도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만큼 알았던 것을 증거했던 반면에 14년 뒤에 바울의 이 설교는 더욱더 깊이 있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도 기뻐해야 할 일인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첫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첫 설교에서 베드로의 첫 설교 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35절에 있는데요. 제가 3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그러니까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설교에서 나란히 인용된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장장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보내실 구원자가 죽은 후에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이 온전하게 거룩한 의인이라는 증거가 곧 그분의 부활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덤은 의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덤은 죄인들을 위한 곳이고요. 죄를 범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무덤입니다. 죄를 범한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몸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지 주님이 죄인이라서 죽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가? 주님은 죄인이 아니셨다. 그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신 것이지 그분이 죄인인 것은 아니다 라는 이 주장의 증거가 곧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예수님을 무덤이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은 죄가 없는 자를 가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죄를 범한 사람들의 처소입니다. 그들의 감옥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동일한 주님, 동일한 부활, 또 부활이 그런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부활의 깊은 의미를 추가로 전하고 있는데요. 38절과 3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자리에서 그의 첫 설교를 통해서 그가 이해한 복음을 의의 기준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한때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오직 그들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린다는 주장이 성경의 관점으로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증거하시는 진리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리인데 뭐가 잘못입니까? 바울의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절 바울의 잘못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잘못은 자기가, 바울 내가 율법을 온전히 받들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받을 순종하는 자라고 자부했던 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죠.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에게 구원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14년 동안 그 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배우고 익혀갔습니다. 아,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안다고 자칭 자부했지만 내가 말씀의 의도를 몰랐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것이구나. 정확히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율법을 온전히 받든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과 망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는지 그는 이해하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같은 데서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는 가장 큰 죄인은 나다.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과 같은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이 필요하다는 믿음으로써 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39절의 말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좀 다듬어 보자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순종을 해서는 어떤 면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러니까 38절 바로 전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은 신약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어떤 면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해져 버린 그런 죄인이라는 것, 그런 죄인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몸소 치르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시고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속죄의 은혜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의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갚아주시고 그 값을 자신의 몸과 피와 죽음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늘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도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아버지께 모든 뜻에 순종을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불의하고 무능한 우리를 주님의 의로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고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동을 받을 때 주님은 마치 우리가 의로운 사람처럼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셨지만 실제로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셨고 실제로 의로운 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10번, 20번 반복이 되어도 나의 죄를 씻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죄이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인간과는 달리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손색 없이 하늘아버지의 기쁨이시고 하늘아버지의 영광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말 거룩하신 분이셨다는 것, 그분에게 죄가 없었다는 점을 무엇이 증거합니까? 바로 무덤이 그분을 가두지 못했다는 것, 무덤이 그분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 그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도덕적인 분별력은 물론 선을 행하고 선에 머무르는 능력을 상실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넉넉하게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믿을 것이 아니라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같이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 설교는 16절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개종을 한 그 헬라인들이지만 유대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우리의 공통된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의 역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식민 생활을 하던 그들이 독립국가로 세워지고 그것도 그냥 어떤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받아서 세워지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허락받아서 그곳에 정착했던 그 역사를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앞부분입니다. 사사들의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대 왕 사울은 사람들이 뽑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왕으로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왕이다 라는 그런 수식어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매듭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22절과 23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을 패하시고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한 사람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과연 하나님처럼 완전했나요? 하나님처럼 거룩했습니까? 하나님처럼 공의와 자비가 뚜렷하고 또 더없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점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그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던 의롭고 영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불의와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그런 구원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왕, 그 구원자를 상징했던 인물에 불과합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의 통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신 다음에 이와 같은 혜택을 완전히 허락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엿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엿보여 주었던 참으로 의롭고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36절을 포함해서 제가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일으켜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왕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그가 인간이라면 그가의 통치가 유지되는 한 그런 혜택이 우리에게 보장되겠지만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통치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왕뿐 아니라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가 어떤 인생을 걸어갈 것인지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통치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나름대로 따르면 됩니다. 또 나에게 이와 같은 통치자와 보호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전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그 왕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면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기대 오늘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부활하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살아계시는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준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우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9절까지 읽었는데요. 설교는 41절에서 마칩니다. 39절 너머로 40절과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경고의 톤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 이 사실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지만 마지막 마무리에 가서는 경고의 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그의 뜻으로 다스리시며 모든 인생을 장차 심판하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왕이 오늘 계십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 생명의 살 길은 그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경배하고 그분의 공로를 높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같은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헬라인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보였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톤이 남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톤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유효합니다.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고 사는 것이 이 땅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렇게 마음 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마음 편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의 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분위기가 그럴 것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오랜만에 피플스 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참 오랜만에 그 해클러라 그러죠.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막 딴소리를 하고 못하게 방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몇몇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목소리 큰 한 사람이.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제 과거에도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지금 그곳에서 이분들한테 전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길이 진리인가? 우리가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져보자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통치하신다, 지금도 경고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잊고 살면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다니는 것입니까? 회사에서 성경책을 자기 책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어디 가서든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말만 던지는 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작은 둘째 누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남가주에서 사시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제가 그 추모 예배 참석을 하려고 내려가는데 거기 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웃으세요. 밝은 옷을 입으세요. 그래야겠습니까? 장례식에 가서?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장례식은 추모하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장례식은 슬퍼하는 곳이죠. 적절하게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 교회 사벽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던지고 다녀야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상황과 때에 맞춰서 전해야 되는데 상황과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만 타락했는가? 나도 타락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만 해답인가? 아니다. 저에게도 해답이다. 저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 동정을 하고 다가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반복음적, 반그리스도적, 반성경적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의의 기준과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나를 통치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계속해서 쇠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할 날뿐 아니라 남은 인생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소망에 대한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어제에 대해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혼돈스럽기 짝이 없는 오늘에 대해 내가 바른 자세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신 길이 있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내일을 올바르게 계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며 진리 가운데 인내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의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2019년도 부활절을 저희들이 맞아서 다시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무덤이 가둘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이 저희에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오늘 계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뻐하고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주께서 제시하시는 의의 기준은 오직 성자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아들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 의로운 길, 자비의 길을 저희들도 뒤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랑해 주님, 2019년도를 사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주님에게 인도하는 친절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부활절 넘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증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